아멘.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이죠. 지명, 임명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승원이가 고생했어요. 우리가 14절만 우리 같이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3절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21장부터. 바울이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전도자로 그 삶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으로 보면 유럽의 동부 불가리아, 또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이런 지역들이죠.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오늘 읽은 21장부터는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붙잡히게 될 거고 죄수로 이제 붙잡히게 될 거고, 감옥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는 않죠.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의 삶은 이제 죄수의 몸이 될 것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소위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고난과 환난,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여정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왜냐하면 가면은 이제 잡힐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되는 여정을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좀 느린 템포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문학적인 면에서는 긴장감을 독자들에게 더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 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 지명들을 얘기해요. 사실 전라남도 해안의 섬들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튀르키예 서부 남부 해안에 있는 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밀레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되게 마음이 급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했어요.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 가까웠던 에베소, 3년 동안 그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사람들을 지나쳐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죠. 그리고는 이제 급히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배라는 게뭐 바람의 상황, 비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밀레도에서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날,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스와 로도는 튀르키예의 서부 해안에 있는 섬들이고요. 바다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 이 사이를 운행하는 곡물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다니는 배들이 주로 정박하는 데가 바다라였는데 이게 해변이에요. 이제 이런 데를 차례로 경유를 하게 되죠. 고스는 주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의학, 뭐 지금 말하면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의학대학을 세운 곳이 고스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꽤나 유명한 지역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올리브유, 그리고 좋은 천들, 직조물들, 또 히포크라테스가 있었으니까 연고, 아주 좋은 약이 수출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고 로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도는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육도시였어요. 교육도시였는데 누가 여기서 가르쳤나 하면 키케로와 카이사르의 스승이었던 아폴로니우스 몰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 유명한 곳들이죠. 1세기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사도행전을 아, 이 지역들을 돌았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화물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였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바다라에서 이제 먼 바다를 지중해를 쭉 지나서 640km 정도 뱃길로 두로까지 이제 이르러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배를 갈아탔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니게로,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죠. 그러니까 베니게는 지금 가자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근데 가자의 북쪽 해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두로는 페니키아의 해변이고요. 그리고 페니키아보다 더 큰 지명으로는 수리아의 해안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베니게에까지 이제 이르기 위해서 큰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인데 섬을 왼편으로 뒀다는 얘기는 구브로 섬 남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이제 두로까지 항해를 했다고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내려서 드디어 짐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토스톰은 이게 한 5일 정도 항해를 했을 거라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한 5일 정도 항해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바울은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두로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이 바울이죠. 바울이 박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 베니게에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11장,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바울은 그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그랬죠. 이거는 수소문을 해서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사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7일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바울이 갈 길이 급한데 이 항해가 상당히 순조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낼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으면 그냥 다짜고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이 급한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바울을 기다리는 거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랑하는 사도가 거기에 가서 붙잡혀서 죽을 걸 생각하면 가지 말라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렵죠.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했다고 할 때에는 두로 사람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바울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앞으로 조금만 가서 2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밀레도의 장로들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 곳곳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어디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24절에 그는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기다리는 게 환란과 고난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다는 걸 알았죠. 사명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자유롭게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충돌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에게도 알려주신 것처럼 근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사도가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공연히 체포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사도가 사랑하는 사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 원치 않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별을 했어요. 그러나 두로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바울이 안 가는 게 좋겠어라는 결정은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너 이 직장으로 들어가, 너 저기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거기에 개입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 사람이 빌립보에 마게도냐 사람이 빌립보에서 막 불러요. 저 환상 가운데. 근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근데 두로의 사람들은 아, 바울이 안 가는 게 좋겠어. 근데 바울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 여기까진 난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보면 전송하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7일이에요. 7일. 7일을 만났어요. 떠나갈 새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이 단 하나밖에 없던 시절 김포공항이라고 김포공항 가면 눈물바다였죠. 저도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이민 갈 때 70년대 초에 가족들이 뭐 때로 나오죠. 그때는 다 울어요. 그리고 끝까지 봐요. 저는 생각나는 게 91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 인성이가 82일 됐을 때인데 이제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데 딱 마지막 보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서 있다가 그래도 보고 싶어가지고 저를 딱 보는데 눈이 빨간 거예요.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틋함, 정, 이런 것들이 두로의 제자들하고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본 사람들인데요. 가족도 아닌데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두로의 제자들은 에베소의 장로들만큼이나 바울의 오래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연대감이었고 일주일이 다 되었을 때 바울과 그들은 마치 그들이 일평생 서로를 알고 지냈던 것처럼 끈끈한 우정이 있는 친구 관계가 형성됐다. 이게 교회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 아니고요. 진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교회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친형제 자매, 내 친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조차 경험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교회됨 때문에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베샬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친형제들 중에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가 많을 경우.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들의 성숙함의 문제.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두로의 제자들하고 작별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재촉하는데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한 50km 정도 되는데 10시간 정도 배로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돌레마이는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악고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하루를 지내고 남쪽으로 그만큼의 거리를 더 가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부터는 이제 한 100km 정도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한 나흘 정도 걸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돌레마이에서 이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이사랴는 제가 재작년에 전쟁 언제 났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일정을 다 잡아놓고 전쟁 나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갔다 왔으면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을 하겠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가이사랴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래요.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토에게 헌상하기 위해서 만든 인조 항구 도시래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총독 관저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죠?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인데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빌립이에요. 왜 제가 놀랍게다라고 말씀드리나 하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7명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여기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근데 사실 여기 원문에는 일곱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일곱 중 하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은 물론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면에서 나중에 집사의 직무가 생겼을 때, 직분이 생겼을 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집사라고 명시적으로 임명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일곱 사람을 뽑은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스테반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또 그 이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지나간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결국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성경에선 사라졌었죠. 어떻게 사라졌나 하면 가사에서 이제 사라지는데 가자지구예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북쪽으로 가서 해안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일으켜서 왼수와 왼수가 친구가 돼서 만난 거예요. 가족이 돼서 만난 거예요. 형제가 돼서. 그리고 빌립의 집에서 묵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빌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전도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전도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여기 말고는 두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지도자 은사 가운데 전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아마 전도자는 한 교회에 근거는 두고 있겠지만 두루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도 전도자였던 것이죠. 여튼 빌립은 예루살렘 박해 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심플한데 9절에 보면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끝이에요. 이런 기사가 왜 있을까요? 그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 다음 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 바울에게 당신이 가면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언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만약에 딸 넷이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은 아마도 여기서도 딸 넷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더 분명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 중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유대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11장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믿을만한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이 뭐 벗은 몸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벨트가 있잖아요.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요. 그리고는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여기서도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붙잡힐 것을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거의 이 본문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빌립의 딸들까지 예언을 했다면 세 번에 걸쳐서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가보가 하는 예언을 잘 보세요. 그는 이럴 것이라 이런 일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는 바울에게 그래서 가지 마세요라든지 가야 합니다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영향을 받은 것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행자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받은 아마도 빌립을 포함하여 빌립의 딸들과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는 뭐예요? 누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동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말해요. 여기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 누구예요? 빌립과 그 가족과 또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해요. 근데 이게 그냥 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말, 다음 말을 보면 그들은 울면서 간청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왜 죽는 길을 선택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인간적으로야 바울도 그걸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성에서 말씀하셨고 또 두로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 그걸 생각하면 분명해요. 바울이 가면 여기에는 예외도 없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결박당할 거고 체포될 거고 죄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바울의 마음도 약해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바울의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움 이런 거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20장에서 말한 거, 20장 24절에서 말한 건 뭐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이 죽을 것을 각오하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정말 놀라운 건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단호해요. 그러자 우리가 바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래도 좀 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고 당신은. 그들은 단념하고 체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뭐예요? 고난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그 뜻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카르트 슈나벨은 이렇게 그의 주석에 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전체에 걸쳐 반영된 초대교회 신자들의 확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역을 직접 지휘하시며 그들의 증거에 능력을 공급하시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이라는 확신과 일치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길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즐겁고 고생하지 않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길일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러 날을 보낸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거는 여장을 꾸려 그랬죠. 여장을 꾸렸다는 말은 아마 이런 암시가 있어요. 형제들이 말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에 이제 안장을 지우고 말을 타고 이제 이동했다는 의미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까지는 100km 걸어서 나흘 정도.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16절을 보세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계획이 다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어느 날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며칠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고난을 당할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 난데없이 찾아온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겠어. 바울이 가면 잡혀요. 그러면 그들도 잡힐 수 있고 그들도 위험해요. 좋은 게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오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이미 믿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브로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당장 가자마자 수갑 차는 건 아니니까 가면 바로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고난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받는 길이고, 오케이, 복의 정의가 문제지, 복받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더 이상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심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암에 걸릴 걱정 안 해도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만사가 형통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사명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우리 꼬마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애들한테 너 뭐가 될래? 그러면 건물주가 될래요.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동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 몇 평에 살아? 그리고 평수에 맞춰서 그룹핑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부모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됩니까? 기성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따름이들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경제적인 거 염려 안 하고 그냥 넓은 집에 살고 편안한 집에 살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웰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내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내가 고생한 것 같은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 알죠.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좋은데 고생 안 하고 살아서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고난을 얼만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우리가 잘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죽거나 살거나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고난이 기다린다는 걸 성령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여정에서 정말 많이 생각했을 게 이거 같아요.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이거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 어떤 시각으로 보면 찌그러진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비록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욥기의 말씀을 듣고 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욥기를 살펴봤지만 전도서와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타락했다는 표현이기는 해요. 왜요? 타락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창조 질서가 타락했다는 말 맞아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일부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고난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아픔, 슬픔,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생의 성패를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가치, 더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닙니다. 고생을 피하고 더 안락한 삶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사실 많은데 설교는 마쳐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를 붙잡고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말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할 때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전 남부 수마트라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마도. 또 목사에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배 마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게 있어서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 사명,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꾸준히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 살게 돼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preference가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conviction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어요. preference는 이런 거죠. 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뭘 더 선호해? 내가 선호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결정을 하고 오늘까지 오셨을 겁니다. 수많은 결정들의 산물인 거죠, 오늘은. 근데 그 많은 결정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preference예요? 아니면 conviction이에요? 확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한 것,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기호입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프레퍼런스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더 고생 안 하는 길이네. 이게 더 편한 길이네. 그러나 때로는 이게 더 고생 안 하고, 이게 더 안락하고, 이게 더 보장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conviction 때문에,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에 대한 소명, 확신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이런 소명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이게 고생 많이 하는 길이라서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님 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편한 길을 따라 프레퍼런스를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